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진행한 전화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핵심 배경으로 지도자급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해당되는 답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관여하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만간 두 정상이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계획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전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제적인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 혹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두 정상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송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후 대미관계에서 견제할 적중한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로 성기 및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성기 대표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을 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자체 집계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약 1년 6개월 만, 그리고 지난해 1월 첫 사망자 보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러스 감염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에 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지만 이후 166일 만에 추가로 200만 명이 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로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5개국을 꼽으며 이 지역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으로 18일 현재 약 60만 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다른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코로나 및 다른 위험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알약형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3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은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에볼라와 뎅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 잠재적 팬데믹이 될 수 있는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분명히 우리 무기의 중심축으로 남는다고 백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인 램데시비를 한 개를 승인했는데 이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맥내 투입 방식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통신망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FCC가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이 중지되고 이전의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화웨이와 CTE,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시카 로젠모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 측은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잘못되고 불필요하게 처벌적이라면서 원산지나 브랜드와 관련된 예측적 판단의 근거에 장비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성과가 없고 차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몇 년간 해마다 가장 더운 여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뭄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미서부 지역엔 벌써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선 지난 16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했고 18일에는 47도까지 오를 거라는 미 기상청이 예보를 전했는데요. 또 콜로라도주 덴버는 15일에 38도까지 올랐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선 16일 기온이 46.6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1940년에 세웠던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서부 지역에 이때 이른 더위가 시작된 이유는 열돔 현상 때문인데요. 건조한 데다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땅은 달궈지고요. 밤에도 땅 식지 않으면서 열기가 순환하지 못해 지표면 근처에 계속 머물게 되는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자, 무엇보다 이런 무더위가 이어지면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최악의 열돔 현상을 보이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녁 시간에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 것이 주 당국이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더위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에서는 이달 초의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으면서 폭염이 시작됐고요. 한국기상청도 이번 여름 한반도는 평년보다 대체로 덥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에 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9일 토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겠고 평안북도, 함경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6도, 개성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낮 최고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7도로 시작해서요.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5도, 청진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 밤바다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주요 쟁점인 터키의 러시아 방공 미사일 도입 문제는 풀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주인 3명을 태운 중국 우주선 선저우 12호가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과 터키 정상이 아프간 문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 성과와 진행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서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철수한 이후 카불 공항에 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카불공항은 지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앞서 터키는 자금과 군수물자, 정치적 지원 등을 받으면 이 카불공항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거군요.
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군과 나토군의 지원 임무가 완전히 종료되고 철수한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한 터키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했고 이를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향후 터키가 주도적으로 공항 안보를 책임질 것이고 양국 실무팀이 최종 세부사항을 순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정상이 만난 게 나토 정상회담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 터키도 나토 회원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1952년에 가입했는데요. 특히 터키는 냉전 시대 최전선에서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이 회원국 안에서는 터키를 축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친러시아 행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방공 미사일 도입이 있습니다. 나토는 소련에 맞서서 서방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체인데요. 터키 이런 러시아 무기 도입은 나토 설립 이념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군사 기밀이 러시아로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문제도 논의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이 S-400에 관한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해결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양측이 이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고 대화를 통한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터키의 S-400 도입에 미국은 F-35 첨단 미사일 판매 금지로 압박하고 있고요. 또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이 쿠르드족 반군에 공격을 가하고 또 러시아와 공동 순찰을 하는 등 미국 그리고 나토 동맹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양국 관계가 어떤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터키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이라고 공식 인정해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보다 냉랭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떤 큰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는 기대가 매우 낮았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은 회담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모두 어떤 특별한 결과물은 없었지만 첫 직접 대면 회담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터키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프간 무장정파 탈레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탈레반은 앞서 터키가 카불 공항의 안보를 맡겠다고 제안하자 지난해 2월 29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서 터키를 포함해서 어떠한 외국군도 아프간 영토에 남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은 탈레반이나 다른 세력이 카불 주변 이 서방 외교 공간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래서 바로 지금 효과적이고 세밀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레반의 공개적인 위협이 우리의 보안 노력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봅니다.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군요.
네, 이란에서 18일 임기 4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자정에 끝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유권자가 요청하면 2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현지 매체 테헤란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까?
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후보 3명이 더 사퇴하는 바람에 최종 4명의 후보로 좁혀졌는데요.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와 모센 레자에이 후보, 의사 출신의 아미르 후세인 가지자데 하셈이 후보, 그리고 중도 개혁파인 압돌나세르 헨마티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라이시 후보가 압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라이시 후보의 지지율이 줄곧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전날 선거 전날인 1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라이시 후보는 약 69%의 지지율을 차지한 반면에 나머지 3명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개혁 성향인 헨마티 후보는 4.6%로 3위에 그쳤습니다.
네, 라이시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60살에 이란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의 최측근으로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이란에서 5천 명 이상의 정치범 처형 사건을 주도한 위원회를 감독한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 서방과 진행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4명의 후보 모두 핵 합의 복원 협상은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경 보수 성향의 라이시 후보가 승리하면 핵 합의 복원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최근 납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강경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중동 지형에도 적지 않은 긴장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은 대통령 선거를 직접 뽑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투표권을 갖고 대통령을 직접 뽑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이슬람 헌법 수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는 나올까요?
네, 매우 저조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 또 이미 승자 윤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 투표율은 44%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는 약 5,900만 명인데요.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되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럼 투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르면 19일 낮에는 알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50%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 2명이 일주일 뒤에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했군요.
네, 우주인 3명을 태운 중국 우주선 선조우 12호가 17일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조우 12호는 이날 창정 2F 로켓에 실려서 중국 북서부 고비사막에 있는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6시간 뒤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이 선조우 12호가 도착한 곳이 러시아가 운영하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인가요?
아닙니다. ISS가 아니고 중국이 만들어 쏘아올린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는 얼마나 머무는 겁니까?
네, 앞으로 석 달간 우주정거장에 머뭅니다.
네,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우주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네, 궤도에 올려놓은 우주정거장 주 동체인 테너 모듈이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우주인들은 또 우주 유영이라든지 과학실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에 무인 화물선을 우주정거장에 보냈는데요. 이 화물선은 우주인들이 먹을 식량, 연료 등을 싣고 갔습니다.
네, 이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테너 모듈만 지난 4월에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학실험실이라든지 우주 망원경 등은 나머지 모듈은 차례로 발사해서 동체 합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인 화물선과 유인 우주선을 계속해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한 우주정거장이었던 ISS가 곧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4년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 우주 정거장이 유일한 우주 정거장이 되는데요. 중국 우주 정거장은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중국 우주 정거장에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네, 니하이성, 류보밍, 탕홍보 씨 등 3명인데요. 모두 공군 출신입니다. 이 가운데 니하이성은 올해 56살로 중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우주인입니다. 또 니하이성, 류보밍은 이미 우주선에 탔던 경험이 있는데요. 탕홍보 씨는 우주선 탑승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근에 이 우주굴기라는 말이 나오듯이 중국이 최근 우주 탐사에 눈길을 끄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요.
네, 지난해 무인 우주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 뒤에 달 암석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무인 탐사선을 화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블루 오리진이 우주 관광을 시작한 소식도 나왔죠?
네, 최근에 우주여행 자리를 두고 경매가 있었는데요. 무려 2,8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7월에 있을 이 우주여행에는 블루오리진 창립자이자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씨도 참여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과 전임 행정부 등이 함께 낸 소송을 대법원이 각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라크 일대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안건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 유지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적정 부담 건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를 유지하는 결정이 17일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18개 주정부와 전임 행정부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이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에 7대2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수년 동안 쟁점이었던 이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이 살아남았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논란이 되어온 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죠.
네,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입법한 제도인데요. 그전까지는 주민 각자가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일종의 보험 장터를 만들어서 가입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체제도 만들었는데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건 정책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까?
네, 미국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 국가 주도 건강보험 체계가 없는데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의 같은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들지만 자영업자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의료처치가 필요할 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건강보험에 들도록 의무조항을 오바마케어에 넣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이듬해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수년 동안 쟁점이 됐던 겁니까?
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올라간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합헌 결정으로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각하 결정으로 다시 제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소송과는 또 별도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오바마 케어 관련 정책 폐지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자유시장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인데요. 이 보험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경쟁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업계를 위축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공화당은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들이 저렴한 쪽으로만 집중이 되게 되면 보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 보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요?
네, 의무가입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보험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또 만일 가입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상품 범위 밖에서 폭넓게 선택할 이 자유 권리를 이 제도가 침해한다는 시각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회 입법으로 오바마케어의 벌금 규정을 없앴습니다. 의무 가입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각하된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7년에 벌금 부과 조항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이 벌금이 처벌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조세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었는데요.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이 오바마케어 관련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공화당이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정부들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대법관 7명이 다수 의견을 낸 건데요.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 이렇게 두 명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쪽에 기대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쪽에 크게 기운 뒤 처음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모두 각하 의견을 낸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합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3명 중에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너 대법관 이렇게 두 명이 소송을 각하하는 다수 의견에 합류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금 시의적 특수성이 오바마케어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소송이 안 좋은 시기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100년 만에 한번 있을 만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됐다면 2천만 명 넘는 미국인이 보건 혜택을 잃을 위험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 결정 소식을 트위터에 전하면서 미국인들의 큰 승리다라고 적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오바마케어를 강하게 공격했던 인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이라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입장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후속 조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오바마 케어의 공공 선택 방안을 추가하는 바이든 케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의 취임한 직후인 지난 1월 말 이와 관련한 1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조치는 또 뭔가요?
예, 적정부담 건강보험법 적용 강화 행정명령입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조치인데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장터를 통한 특별 신규 가입 기간을 설정하도록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정책사항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험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들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에 관한 안건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라크 일대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17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권한은 지난 2002년에 발효된 뒤에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전쟁권을 폭넓게 인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걸 폐지하는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68표 대 반대 161표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상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예. 자, 우선 이 권한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테러 조력 집단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에 발효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라크 일대에서 무인기로 비밀작전을 수행할 때도 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폐지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넓혀준 겁니다.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조치를 이제 거둬들이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새 상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안건과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에 관한 안건들도 처리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게 줬던 권한을 의회가 거둬들이려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끝없는 전쟁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력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이 이란 군부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을 단행한 이후에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폐지하려는 권한은 이라크에 관한 건데 이란군 실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작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당시 미군이 작전을 진행했던 장소가 이라크였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시아파 민병대 지휘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나타나는 시점을 파악해서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이 무인기 공습을 단행했던 건데요. 그 공격 이후에 이란 측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 일대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등 무력 충돌 위기가 높아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대통령에게 20여 년 동안 넓혀졌던 이 무력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 폐지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의원이 이날 말했는데요.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행정부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백지 수표를 남겨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백악관은 의회의 관련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전인 지난 14일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다만 현행의 군사활동들은 2002년 발효된 조치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제 상원으로 관련 법안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네,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10여 년 전에 끝났다면서 2002년에 가결된 조치가 2021년에는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법안을 연내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측은 다음 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에서는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우려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안 미국이 테러와 싸우는 일에 중대한 단계가 간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하는 상원의 관련 법안 처리에 토드 영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5명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의사당 습격 사건 현장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지난 1월 시위대가 연방의사당에 난입할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새 영상이 17일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응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 몸에 부착한 바디캠에 찍힌 영상인데요. CNN 등 주요 매체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영상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예, 자, 이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의사당 외부 차단벽에 도착한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토머스 웹스터라는 인물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심한 욕설을 내뱉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다가 차단벽을 밀어 기울어뜨리는데요. 이때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웹스터 씨는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데요. 이후 갑자기 보디캠의 촬영 시각이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디캠을 갖춘 경찰을 넘어뜨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웹스터 씨가 해당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쓰러진 경찰관의 시각 위로 군중이 마구 몰리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이 구도의 영상에서도 웹스터 씨의 얼굴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영상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웹스터 씨를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혐의로 엄중 처벌할 증거가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 영상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기소 자료에는 이 밖에도 웹스터 씨가 경찰관을 눕혀 짓누르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내용도 명시됐는데요. 경찰관의 목을 조른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웹스터 씨는 의회 단지 내 폭력, 경찰관 공격 등 여러 가지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웹스터 씨의 이런 행동이 또 주목받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웹스터 씨가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군인 출신이자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에 뉴욕 경찰국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인물인데요. 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해 검거된 400여 명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과 군 관계자가 수십 명 포함돼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대다수가 전직이고 현직 경찰이나 군인은 아니라고 연방수사국 FBI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좀 되짚어 볼까요?
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사당 안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 갑작스런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당 경계망이 난입에 뚫린 근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무부에서는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네, 전체 인원 약 800명 중에 500명 선을 입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400여 명을 검거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측과 형량을 합의했습니다. 극우단체 오스키퍼스의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인 존 셰퍼 씨, 그리고 플로리다주 출신 폴 엘러드 호킨스 씨는 주도자로서 중범죄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고요. 버지니아주 출신 조슈아 버스틀 씨와 제시카 버스틀 씨 부부는 단순 참여자로 분류돼서 경범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국제 OTT 산업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특수를 누렸던 OTT 산업의 초고속 성장 신화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OTT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티티, 오버 더 탑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원래 OTT에서 탑은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를 뜻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에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포괄합니다.
With a few keystrokes,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can see and hear free opera.
다수의 불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와는 달리 OTT는 개인이 보고 싶은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VOD, 주문형 비디오에 해당합니다. 이런 OTT는 또 요금 부과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약 15% 성장해 1,2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업계 통계를 보면 2020년 4분기 가입자 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넷플릭스가 1위,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2위입니다. 또 중국 텐센트 비디오와 아이치, 그리고 미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뒤를 잇습니다.
Campbell says his research shows one in four people now receive news on a mobile device.
OTT 산업이 크게 성장한 배경으로 방송 매체를 둘러싼 기술 환경 변화와 이를 통해 강화된 개인 중심의 시청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시청 형태가 기존 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매체가 TV로 제한된 탓에 TV에서 제공되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방송을 가구 단위로 함께 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가정 내 인터넷망 보급으로 OTT가 대중화됨에 따라 한 가구 안에서도 개인이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만 보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Nigeria's poor internet infrastructures and high data costs means, despite th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and local online streaming services with producers,
특히 넷플릭스 등과 같은 국제적인 OTT들은 월정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드라마 시리즈 전편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몰아보기형 콘텐츠를 선보였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면서 월정액을 내고 콘텐츠를 다량 이용하는 시청 형태가 보편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OTT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이를 기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난민의 날 재정 배경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은 국제연합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UN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는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6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아프리카 난민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 단결기구가 이미 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왔는데요. 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더 많은 나라와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UN 난민협약.
UN 난민협약의 정식 명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난민에 관한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는 난민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 난민협약에 따라 모든 난민은 차별 없는 보호가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이 지켜져야 하며 추방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위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난민협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용어 구분.
오늘날 난민과 이주민, 망명신청자, 국내 실향민 등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용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국내 실향민 모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살면서 언어, 문화, 풍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향을 떠나는 동기가 다릅니다. 난민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피해서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은 보통 더 좋은 일자리나 교육,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시거주 또는 영구 이주도 포함됩니다. 망명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실향민은 내전이나 폭력 상황, 인권유린,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난민 현황.
현재 매 3초에 한 명은 살던 집에서 떠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97명 가운데 한 명은 난민, 망명 신청자, 또는 국내 실향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중순 기준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내몰린 사람이 8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 명 이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민은 2,630만 명으로 집계됐고 약 420만 명은 망명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내 실향민은 4,5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 이주민은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발생이 많은 나라.
현재 전 세계 난민 3분의 2 이상이 불과 5개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0년 중순 기준 10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6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극심한 정정 불안과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가 37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역시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0만 명, 4위도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으로 230만 명이 고국을 등지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5위권 가운데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미얀마가 들어갔는데요. 미얀마는 2020년 중순 기준 10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을 피해서 고향을 등진 소수민족 로힝야족입니다.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나라.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로 약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들입니다. 이어서 남미 국가 콜롬비아인데요. 국경을 접한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대부분으로 180만가량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과 우간다가 약 140만 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유럽 선진 국가 가운데서는 독일이 11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난민 또는 이주민의 86%를 개발도상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받아들이는 망명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28%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
미국은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전 세계 60여 개국 출신 난민을 수용해 왔습니다. 많을 때는 한 해 20만 명 넘는 난민을 수용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서 난민 수용 한도가 한 해 1만 5천 명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에는 12만 5천 명까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은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220명이 미국에 정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는 2월에 2명 입국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입니다.
Parliament approving a so-called government of change led by nationalist Naftali Bennett.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 의회가 새 연정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이스라엘에 들어섰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는 1972년생으로 올해 49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에서 태어난 베네트 총리는 유년 시절 부동산업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로 자주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의 징병 제도에 따라 1990년 군에 징집돼 여러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뉴욕 맨해튼으로 이주해서 1999년 사기 방지 정보 기술 회사인 사이오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회사를 키워서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억만장자 반열에 오릅니다. 2006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는 네타냐 총리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2011년에는 시온주의 극우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떠나서 극우 정당에 입당하고요.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서 연정 진출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경제, 교육, 국방부 장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온주의 확장에 앞장서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결국 2019년 그는 직접 극우 정당인 야미나당을 창당합니다. 야미나당은 2021년 총선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연정 구성에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했고요. 결국 베네트 총리는 단 7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총리직에 오르는 기회를 차지했는데요. 이란과의 갈등 등 오랜 현안과 벌써부터 불안한 동거라는 국제사회 우려 속에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듣기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배경과 현황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마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을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